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국민의힘 본 경선이 종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더불어서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공방, 급기야 상대 후보의 부인까지 거론할 지경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부터 두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프 합류하신 지 한 두 주 되셨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 홍준표 후보를 선택을 하셨어요, 의원님?
네네. 저는 그 홍준표 후보가 본선 경쟁이 더 있다. 왜냐면 특히 2040한테 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젊은층이 지지하는 후보가 돼야지 본선 경쟁력도 있고 또 이제 준비된 후보다 어쨌든 이제 지금 불안정한 후보를 가지고는 본선에서 이기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또 혹시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
예.
지금의 이제 여소야 될 국면에서는 여러 가지 뭐 심판이라든가 또 앞으로 또 이어질 어떤 국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는 좀 준비된 후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본선 가면 불안하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의 실언과 망언 리스트 25가지를 추린 이유도 이 불안감의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까?
뭐 일일 망언 뭐 이런 얘기까지도 도는데요.
예.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뭐 특별히 새롭게 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 언론에 보도된 것들 을 예. 정리를 한 건데요.
예.
출마 선언 이후에 아마 세네 달 동안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주요한 것들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25가지가 근데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좀 심각하다고 꼽는 게 어떤 게 될까요?
저는 뭐 워낙 많아서 근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민들이나 이제 민생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뭐 여성과 또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네.
부정식품 요구는 예. 굉장히 좀 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특히 충격적인 게 청약 통장을 모르는 이런 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이라는 게 좀 드러났던 이제 전두환 발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발언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젊은층이나 저희들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굉장히 놀랐던 것들이 좀 충격적이고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경악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이제 주술 논란 그리고 개사과 이런 것들 이제 국민을 비하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여당의 악의적 주장에 편승해서 경쟁 후보를 치졸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뭐 새삼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윤 후보가 했던 발언 이런 것들을 그냥 열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윤적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네, 이런 거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발언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사실 이런 발언들은 저는 이제 발언 실수 처음에는 한두 번은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이제 대선에 나오기 전에는 자기가 이제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이런 역사관 이런 것들은 고민 끝에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중심을 잡고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서 나오신 게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본선에 가고 또 혹여 이제 당선이 된다 하면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기준이 없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게 6월로 제가 기억을 했으니까 얼추 다섯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네.
그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발언상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네.
이건 적응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계속 검찰총장, 검찰에만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는 굉장히 잘하시겠죠. 그런데 다른 분야, 그러니까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해, 정서적인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사가 극히 일부 분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이 저희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은 뭐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옛날 40년 전, 50년 전에 그 어떤 독재 시절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데 이제 전문가 쓴다고 해서 보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재 진행형인 논란 가운데 하나가 개사과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 논란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것도 역시 이제 공감 능력 또는 국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헌법 정신으로까지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배우자까지 이제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찌되었든, 이것을 찍을 때,
네.
이것이 이제 그런 논란, 그러니까 국민 비하 논란을 빚을 수 있다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이면, 캐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굉장한 어떤 저는 이제 정서적인 공감의 부족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또 지적을 또 많이들 또 하십니다.
예, 예. 그럼 그 조금 전에 헌법적 문제를 언급을 하신 건 국민 비하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헌법을 거론하신 겁니까? 위원장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그냥 불찰이라든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요즘의 국민들은 그냥 그 사진이라든지 영상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많은 것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네.
요즘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이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이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 후원회장을 맡은 거를 거론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후원회장을 뭐 맡는 것이 이제 본선에 가면 이제 또 더 규모가 커지니까
네.
또 이제 정식으로 다름이 맡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후원회장 맡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여론조사 문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양자 가상 대결이 아닌 사지 선대형 방식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특히 이제 가상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요.
네.
이것을 전멸력을 가지고 비교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1대1로 해서 네 명의 후보를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고 또 그것을 뭐 이렇게 그 차이를 갖다가 뭐 가산점을 주고 뭐 어떻게 복잡하게 저도 다 이해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경선을 한 사례가 없거니와 선례가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폭과 그 다음에 이 폭과 그 다음에 이 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뭘 가지고 어떻게 변별한다는 것인지 예 이것은 굉장히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떤 당대 당의 어떤 당의 지지율로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홍준표 후보는 중대 결심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때 제대로 하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그 홍준표 후보가 KBS, ETV와 MBC의 단계적 민영화를 지금 제시를 했던데 이
네네.
타이밍에 이 지금 그 정책을 제시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 후보께서는 이제 언론의 자유 이런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정부가 계속 언론에 간섭을 하고 그다음에 보면 그 전에 정부 같은 경우에도 공영방송이나 공기업의 그 인선 그러니까 사장을 낙하산으로 보낸다든지 네네. 이래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종편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 가지고 계속 옥죄고 있고요. 정치적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운영에 일절 관여를 않겠다. 또 이제 KBS 같은 경우에 사실 국민들이 이제 수신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혈세 문제 때문에 많은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순수하게 공영제로 가겠다. 그래서 정부가 손을 뛰겠다 언론사 운영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한꺼번에 이렇게 막 과격하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영화면 네. 이 그 정치권 방송사를 그 인수할 수 있는 주체는 뭐 대자본 아니고는 불가능할 텐데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래요?
네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국민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날카롭게 묻고 객관적으로 묻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조금 전에 홍준표 캠프 이현주 공동 선대위원장하고 인터뷰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로 가겠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신 분이죠. 김태호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태호입니다.
네, 이현주 위원장께 드렸던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좀 통했고요.
예.
따뜻한 가슴도 있고 우리가 그 캔버스에 그 어떤 여백이라는 게 있듯이 아, 그 여백을 우리 미래와 변화를 위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인간적으로 통했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신다면?
되게 보면 그 따뜻한 가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국민과의 기본적인 소통이라는 게 뭐 보통 여의도식에 네. 말로만 가지고 하는 소통이 아니라 네. 뭔가 따뜻한 가슴으로 이렇게 다가갔을 때 그게 참 소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죠.
홍준표 캠프 입장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 광역단체장 공천을 믿기로 지금 영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부부싸움도 하다 보면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막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꾸로 네. 그런 뭐 최재형 그 후보를 뭐 종로에 뭐 공천하고
네.
또 뭐 조경태 후보 조경태 의원을 부산시장으로 공천하려고 했냐 이렇게 묻는다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아 지금 그 말씀 혹시 근거가 있는 말씀 아니면 그냥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하시면
화가 나겠죠. 모욕적으로 들리겠죠.
예, 예.
요즘 다 룰이 있는데 네. 당은 당규상에 네. 대통령도 광역단체의 공천을 지명해서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당내 경선을 또 거쳐야죠.
그렇죠.
위원장님은 경남 지사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예, 예.
만약에 근데 경남 지사 또 나가라면 나가실 겁니다.
아이고, 그런 거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때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예. 나갈 사람이 없어서 당의 추대로 한번 나갔을 뿐이지 뭐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이현주 위원장과도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뭐 이현주 위원장의 이제 표현을 빌면 일일일망언.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설화가 계속되는 걸 이제 정치인으로서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진단을 좀 해주세요. 해법이 뭐 문제가 어디에 있고 해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상당히 그 여의도식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게 또 실언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 아마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예.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게 진전하고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인상은 많이 받습니다.
아 발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예. 어떤 판단이나 적응이라든가 이 말의 수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그 노하우들이 이렇게 많이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 언론 보도 태도를 기준으로 드리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뭐 전두환 씨가 정치 잘했다. 언론이 가장 크게 파문으로 다뤘던 게 바로 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게 최근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본인도 네.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다. 뭐 사과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좋아지진 않겠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많고 네. 좀 더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네. 이 부분이 분명히 그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이 누구보다도 확고한 분이다. 이거는 결국 뭐 국민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사가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뭐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 뭐 이미 후보자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네.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 진영인 홍준표 캠프나 유승민 캠프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해명도 지금 그 팩트하고 안 맞는데 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대로 다 믿고 싶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실제 반려견 그 동호인이 천만 명이 실제 넘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예.
실제 자식이나 지금 그 윤석열 후보도 그 반려견에 대한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사소함까지도 자기 마음을 오히려 담아낸 표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주장은 이게 집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해명을 보면서 그게 오히려 집 근처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은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차라리 집에서 찍은 거면 뭐 집에서 굴러다니는 인도사가 집어들어갖고 이따 먹어봐라 한번 할 수 있겠지만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인도사과가 등장한다면 이거 준비해 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만큼 그야말로 그 어떤 개처럼 뭐 국민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그 반려견 그 자식처럼 본 너한테마저도 이런 그 미안함을 표현한 또 그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인도 사과가 등장하는 배경, 그 장소적 배경 때문에 드리는 질문.
뭐 그게 어디 됐든 예. 중요한 건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그 본질적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제 사례를 벗어나서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윤석열 후보 이른바 이제 그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게 중도 외연 확장 능력이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뭐 다 동전의 양면이겠죠.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어떤 그 사안을 보는 국민들 판단이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 지지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전 그 더 강화되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윤석열 그 후보가 그 권력의 어떤 탄압 앞에서도 그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
예.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라고 한 그 용기.
예.
그 용기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국민을 향한 어떤 믿음이고 국민에 대한 충성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 폭이 조금 더 넓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혹시 초기 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지금 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나 절망을 어떻게 희망과 기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거 할 뿐은 그래도 윤석열이가 유일한 필승 후보 대안이 아니겠는가.
호남에서의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곧 광주에 예. 그 방문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예.
그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예.
변명도 아니라 진정하게 후보자의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거기서 어떤 정책 이벤트든 퍼포먼스도 뭐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이 아니라 적절한 예. 시점에
예.
확실한 전두환 발언에 대한
예.
진정성이 이런 거라고 좀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의 그 상당한 지금 부정적인 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현주 위원장하고도 이야기 나눴던 건데요. 지금 이제 그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준표 후보 쪽에서 사지선다형으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인데 혹시 캠프 입장은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뭐 제가 그 예민한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예.
않았습니다만
예, 예, 예.
결국 다 뭐 삿바싸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그 이낙연 두 분의 그 무투표 그 계산 방식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효표.
예. 무효표. 아,
그래요.
뭐 그런 과정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그 캠프 이 대리인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관위 차원에서 그냥 그 알아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후보자 간에 이거는 서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 선관위에서.
결국에 선관위라는 게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서로 인정한 신뢰의 집단인데 거기에 의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혹시 후유증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결국 국민들이 보고 있고 네. 우리 당심이 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아, 저는 아무튼 선관위에서 이건 판단을 내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선 이후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이야기 이제 조금씩 나오던데 예.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혜 또 식견은 저는 그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쑥 그 정치적 그 여정들을 보면은 그래도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을 제대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네. 뽑아내는 지혜가 있는 어른 아니겠느냐. 예.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모셔야 된다. 예. 모셔서 그 어른의 지혜를 예. 잘 받들어서 예. 국민의 어떤 또 국가에 가야 될 길을 예. 고민하는데 큰 바탕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위원장님이나 그러니까 다른 공동 선대위원장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그 경선이 끝나면은 상당히 지금 비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 차원의 선대위로 바뀌게 되죠.
예, 그렇게 하고 스마트하게 예. 아마 바뀌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진짜로 가정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 대선 후보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네. 경쟁자였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선대위에 합류를 해야 되는고 또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결국 뭐 첨예하게 대립됐던 이재명 이낙연 예. 두 후보도 결국 어제 포옹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의 지상 과제는 정권 교체. 지금 국민의 어떤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네.
야권의 어떤 단합된 그런 정권 교체 그게 가장 상위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대의에 결국은 승복해야 될 거다.
예, 다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유독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던 대상이 홍준표 후보거든요.
그 뭐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감정도 예.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폭포 물이 떨어지기 전에는 다 원류가 하나잖아요.
네.
그 떨어지고 있는 사이에서 그 갈등은 조정하기 힘듭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우리는 원래 원팀이고 하나였다는 걸
네.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결국은 다 용해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좀 그 또 한참 뒤 일이니까 그때 가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 윤석열 캠프에 이제 뭐 합류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런 말씀 질문드리기 좀 뭐한데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도 뭐 제가 캠프에 어제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합류의 선언이 있었고
예.
오늘 이제 그 광화문 이마 빌딩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한번 가서 인사도 한번 나눌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 사무실 이제 출근 오늘이 처음이십니까?
그렇죠.
아, 출근하시기 여기부터 들리신 거군요.
오늘 첫 출근이
우리 아, 스튜디오였군요.
스튜디오 김종배 선생입니다.
그러면 좀 한번 그 캠프 쭉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예.
저하고 다시 한번 인터뷰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캠프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관심사가 워낙 많아갖고 좀 질문사항이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갔네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태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명락 회동이 있었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어떻게 지켜봤는지가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